밖에서 돌아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 딸은 금요일에 갔는데 처음 이제 어떻게 보면 독립을 시키는 거라 그러니까 똥사진님이 굉장히 마음이 유척하더라고요. 아, 내일 모레가 7월 4일 독립일이었는데 저희 딸을 독립을 시켜야 되는데 제 마음에서 독립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잘 보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보내놓고 나니까 이렇게 마음이 잘 이렇게 안정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 네. 이럴 줄 몰랐어요. 지금 네. 7월 4일에 독립 기념일까지 이틀만 제가 뭐라고 7월 4일에 독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776년 7월 4일 날에 영국으로부터 미국이 독립을 했다고 합니다. 독립선언서를 기록을 했죠. 원래 독립선언서 초안은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던 것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대륙 회의를 지나면서 다시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나와 있는 위키피디아를 찾으니까 이렇게 독립선언서를 번역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맞는 얘기죠. 모든 사람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그리고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리하고 있는데 또 어떤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는 언제든지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하여 인문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원칙에 기초를 두고 그러한 형태로 기구를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다. 네, 저 동의합니다. 네, 동의하고요. 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죄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생명과 자유와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해서 이 생명과 자유와 행복에 대한 권한을 스스로 놓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됨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지금 독립선언서에서 선언한 것처럼 원래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원래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 됨으로써 그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영원한 자유함을 얻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는 그분이 행복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와 함께함으로써 영원한 자유를 그리고 행복을 다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아직도 생명이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몰라서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잘 감동은 별로 없겠지만 7월 4일날 이렇게 독립선언서 기록하고 이제 독립이 되었구나. 네. 아마 1945년도 이전에 태어나신 분이 여기 몇 분 계시더라고요. 네. 저희 나라는 1945년 8월 15일날 독립을 맞이했습니다. 광복을 맞이했죠. 그렇죠?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얼마나 기뻐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 당시 태극기 없는 사람이 일장기에서 다시 그거를 세탁을 칠해가지고 옆으로 건공감리를 만들어서 태극기를 만들어서 흔들면서 그 기쁨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기쁜 날이죠. 네. 말 그대로 전쟁이 끝난 것이죠. 해방이 된 것이죠. 이제까지 압제에 있던 삶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기쁠까. 그걸 나누는 사람들의 얼굴에 한번 포장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쁠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사람들, 전 세계에서 자유를 잃고 정치적인 거, 외교적인 권한, 군사적인 권한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갑자기 이걸 되찾았을 때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일까. 학생들은 잘 모르면 자기 어사이먼트가 끝나고 난 뒤에 그 기쁨을 느끼잖아요. 숙제 다 끝나고 난 뒤에. 아니면 방학이 이제 딱 전날. 야, 내일까지 학교 가고 그 다음부터 학교를 다시 안 가니까 난 드디어 해방이다. 이 기쁨. 네.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감격의 기쁨. 네. 감격의 기쁨. 사실 잠도 거의 못 자잖아요. 네. 너무너무 즐거우면 잠도 안 자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구원에 대해서 자기는 이제 모든 싸움이 끝났다. It's over. My war for salvation is over. 외친 거예요. 자기의 구원에 대한 모든 싸움이 끝났다 외치고 난 뒤에 사실 그 기쁨을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기록한 겁니다. 나의 싸움은 끝났다. 나의 싸움은 끝났다. 사도 바울이 이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찾고 힘들어했고 그걸 갈망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특심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는 태생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스라엘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로서 굉장히 전통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완벽한 율법주의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고 자기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거룩함의 삶이 무엇인지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 살아왔는데 그걸로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해. 내가 그거를 다 한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라고 고백했는데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보니 나의 전쟁은 끝났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드디어 인디펜던스 했다.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나의 모든 고민과 고통으로부터 내가 드디어 인디펜던스 했다. 내가 독립을 자유한 것. 내가 하나님께 다시 묶임으로 해서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주려고 했던 구원의 기쁨을 알게 되었고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자유함이 무엇인지 그 가운데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구나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이 선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My war is over. 내 전쟁이 끝났다. 내 전쟁이 끝났다. 내 삶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받게 한 것. 내 삶의 죄로 인하여서 묶여있는 나의 삶의 모든 전쟁이 끝났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창조 이전에 나를 선택하신 그분을 나는 찬양하리로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도라면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성도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인류가 되었고 그 새로운 인류는 남자 여자 구분이 있는 것이에요. 자유자와 종의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 모든 컨셉을 다 넘어서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내가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입니다. 그 가운데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한 것처럼 철학적 추구를 통하여서 뭔가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 답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고민이 끝나는 것입니다. 철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철학적 사조가 지금까지 와 있습니까? 클래식 때까지, 뭐 현대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철학적 사조가 있습니까? 존재에 대한 탐구를 해서 필학 철학에서 존재에 대한 탐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잖아요. 중세 시대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회의를 띄고 난 뒤에 계몽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이성이 나타나고 인간 이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 그거에 대해서 탐구를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누굽니까? 예, 데카르트. 지식을 통하여서 내가 존재를 찾아가기 위해서 고민한 그다음에 칸트 철학 또 이성의 오성의 비판을 통하여서 그것도 안 돼서 사람들은 더 나가서 이제는 존재 자체를 부인합니다. 그러니 실존이 존재보다 앞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답은 못 찾아요.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이 왜 왔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여전히 답은 못 찾고 실존만 있다라고만 외칠 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실존만 있어서 내가 존재를 떠난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완전 근원적인 아르케라는 그 근원에 붙어있지 않고 떨어진다고 해서 인간이 과연 자기의 모든 지금 두려워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완전한 행복 가운데 다시 회복이 됩니까? 그러니까 철학을 저도 열심히 뭐 제가 철학과는 공부하지 않았지만 철학을 전공하신 분한테 열심히 밑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답이 무엇인가 있을까 싶어서 근데 답이 없는 거예요. 질문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so what, so what, so what.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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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그 다음에 또 질문, 또 질문, 또 질문. 결국은 지금 뭐 천상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 후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에포켓, 정지. 네, 너의 생각하고 있는 너의 시스 고레마 이 모든 생각하고 있는 너의 자체 그리고 생각의 대상 그 모든 거를 정지해. 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왜? 답이 없으니까 질문을 해봐.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삶의 근원에 대해서 너의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너의 원래 실존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결정을 내셨다 라고 마침표를 찍은 거야. Period. Your work is over. 당신의 전쟁은 삶에 대한 문제도 이미 다 끝났다. 이제는 그분이 무엇인지를 그분이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찾아서 그분을 찬양하는 삶만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이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고 또 읽고 다시 한번 묵상해보기를 정말 부탁드렸습니다. 네, 읽어보셨습니까? 양심적으로? 네, 읽어보신 분 계시는 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번 주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대체 어떤 말씀이 써있길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전쟁이 끝나고 이제 나는 찬양만 남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3절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하늘에 속한 신비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찬양의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그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으로 증명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래는 죄인이었고 타락된 백성이었고 하나님께 죄인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인데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어. 자기 아들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고절해서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역사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서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일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그 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고 우리를 그 가운데 그 사역에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는 사역과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 되게 하는 그룹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몇 가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 고민과 갈등 가운데 사도 바울이 답을 찾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이것이 무엇인지 너무너무 분명히 알았어요. 얼마나 즐거웠을까? 저는 상상해보면 너무너무 즐거웠을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던 답을 드디어 찾았는데 얼마나 즐거울까? 네. 여러분 내가 갖고 싶은 거 하나 갖을 때 얼마나 그 행복하게 있습니까?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데 우리 딸이 초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얘가 너무너무 갖고 싶은 가방이 있었어요. 핸드백이 가방이. 그게 한 10만 원쯤 됐어요. 돈이 없잖아요. 우리 딸이 갖고는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용돈을 주고 뭐고 해가지고 거의 뭐 꽤 오랜 시간을 모아가지고 드디어 딱 산 거예요. 그걸 딱 사가지고 옆에 딱 내고 난 게 그게 이제 보라색깔, 연한 보라색깔 딱 옆에 내고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얘가 미소가 삭히던데 근데 그 모습 보면서 이야 저 성취가 얼마나 좋을까 자기가 원하는 걸 드디어 가졌을 때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구원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실은 구원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그 기쁨을 느끼듯이 너무너무 즐거운데 고진감내가 우리에게 이때는 필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고통을 좀 깊이 경험을 해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 봐야 이게 하나님과 같이 하나 되어서 야 내가 완전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스님들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정말 스님이 되려면 한번 스님이 아니어야 된다. 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아, 다른 종교에서 섭렵하셔야 되는데 그래 기독교가 얼마나 위대한지 이 답을 갖고 시작하는 종교가 얼마나 대단한지 네. 이 답을 갖고 시작하는 종교가 여러 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미 답이 주어졌다고 고백하는 종교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딜 찾아봐도 이만큼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잘 풀었는데도 거의 없고요. 스님들도 그래서 한다. 자기가 정말 스님이라고 대보기 위해서 스님이 아닌 것을 자기가 부정해봐야 되는 겁니다. 스님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권유하진 않겠습니다. 성도가 아닌 걸 포기하지 마세요. 성도로서 계속 살아가시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얻은 이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기억하는지. 사도 바울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가 율법에서 얻으려고 했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은혜로 되어진 의의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거에 대한 첫 번째 출발이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어디예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에서 출발합니다. 선택하셨다. 지난주에 선택하셨다의 태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니고 이건 중간태다. 중간태의 의미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일이다 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그 목적이 우리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I chose you 할 때 you의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for myself. 예. 하나님이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우리의 거의 공로가 거기에 들어가고 거기에 무슨 우리의 잘남인가 다른 사람을 위해 선택 내가 무엇을 했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렇게 자기의 자녀로 사무시키고 선택하셨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찬송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죠. 여기에서는 오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과거의 사람들에게는 신명기 28장에 보면 땅에 속한 복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죠. 첫 번째는 어떤 복이다? Prosperity and abundance. 번영하고 번성하는 충만한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라를 보호하는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농사짓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축복을 주셨고 그리고 또 명예를 또 주시기도 하고 또 다섯 번째는 건강을 주시기도 하고 여섯 번째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을 대셔서 모든 것을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축복의 것들이 눈으로 보이는 피지컬한 축복뿐만 아니라 이제는 신약시대에 와서 구약에는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는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과거에 주어진 복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축복이고 두 번째 현재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어떤 복이에요? 양자로 삼아주신 우리가 양자의 자격으로 살아가는 복을 주셨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의 비밀의 사건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양자의 복을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부모가 정말 부모인 것은 어떤 게 정말 부모예요? 여러 가지 대피되셔도 내릴 수 있지만 네, 부모는 한마디로 생명을 주는 게 부모잖아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어버이 주에게 이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겠지만 네, 분명히 기억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부모는 생명을 주는 게 복이니 정말 부모인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준 생명은 죽을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네, 죽을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자녀가 죽잖아요. 우리 자신도 죽지만 우리도 부모에게 그 생명을 받아서 자라나지만 이 생명이 언젠가는 끝이 있어서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부모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부모가 정말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아버지, 나의 영원한 생명의 아버지를 찾고 난 뒤에 저도 우리 딸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이 죽을 생명을 줬는데 너는 아빠도 죽을 생명을 갖고 태어났지만 아빠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를 내가 발견하고 이제 내가 만났으니 너도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준 아버지를 너도 찾도록 해라. 네. 정말 내가 빌었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러고 너도 찾기를 정말 바란다. 정말 찾기를 바란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아버지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저를 가르쳐 주셨던 엠포티 원전 신학원을 섬겼던 김준기 원장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원래 27살 때까지 불교 신자였습니다. 불교 신자. 아버지가 원래 불교의 그 유명한 주지 스님이에요. 근데 불교에서는 약간 일하는 데 시급을 받아가지고 쫓겨나질 뿐인데 근데 신도가 20만명. 20만명.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더 커요. 18만명이라고. 근데 20만명이에요. 전국적으로 있는 신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영역이 있는 사람이냐면 그 동아일보에 신문이 났다고 해요. 동아일보 신문이 어떻게 있었냐면 이게 노단지가 있잖아요. 노단지에다가 물을 부어놓고 밤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내려와서 거기다가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글씨를 밖에다가 이렇게 다시 다 휘갈겨 써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파회해가지고 쫙 걸어놔가지고 그런 글자를 500글자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단해요. 귀신의 영역, 이 귀신이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데 아니, 그때 카메라를 24시간 거기다 놓고 그걸 찍은 거예요. 진짜가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서. 24시간을 감시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 못, 저기 못 가게 하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글씨를 거기다 새기는 거예요. 이 귀신이 대단합니다. 그래가지고 쫙 걸어놓고 글씨를 하나하나 다 파자를 이렇게 파자를 가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그래가지고 그걸 설파를 해가지고 20만 명 신도를 모은 거예요. 이분이 원래 대단한 사람이긴 해요. 왜냐면 원래 육사 출신에다가 거기다가 델타포스 여기 그 당시 나이가 벌써 80이 더 훨씬 넘은 분인데 네. 그 당시에 대단한 엘리트였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길을 찾다가 뭔가 답을 못 얻어서 결국 갔는데 여기까지 불교 신학대 학위가 다섯 개가 있어요. 여러 가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 종속점이 이거예요. 그러니 자기 아들에게 이거를 설파하고 싶어서 얼마나 이 가슴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 되시는 김중희 원장님이 갔어요. 가기는. 그래서 자기도 불교 신자가 이제 돼야 되겠다고 또 그전에 뭐또 과거가 있었지만 그건 다 내버려두고 들어가서 마지막에 이제 불교에 가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학승이 있고 하나는 선승이 있는데 학승은 동국대교 가서 학문을 풍부해서 공부해가지고 불교 저기가 되는 거고 주지승이 되는 거고 하나는 선승은 자기가 깨달은 것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백일 불문 드릴 때 얘들한테 굉장히 아주 정직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기독교는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다가 좀 졸기도 하고 남들 안 보면 눈 뜨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애들은 그런 거 없고요. 불교 신자들은 참 그런 거 대단하더라고요. 스승이 앞에 앉아가지고 같이 가부좌 들고 앉는 거예요. 앉아서 같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문다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밥도 우리는 한꺼번에 금식하고 아무것도 안 먹고 갑자기 그러잖아요. 이분들은 이 종지 하나로부터 시작하고 점점점 줄여가지고 하나도 마지막에 하나. 그거 한 잔 먹고 하루 버티는 거예요. 그 100일 또. 점점 줄여갑니다. 100일 불공 그런 식이거든요. 와, 왜, 아, 왜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네요. 갑자기 굶어 배고프니까. 어쨌거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교라는 카테고리. 그 불교만 배운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비교정보가 다 배우셨고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강한 성격. 네. 그리고 또 미술 전공했던 분인데 그런데 거기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거기를 뚫고 들어오셔가지고 그를 만나주십니다. 97일 불공을 드릴 때 뭐 그 전에 하나의 내가 이 말 말씀만 드리면 왜 그렇게 했냐고 할 때 질문해보니까 그분이 그 얘기했더라고요. 자기가 여러 가지로 다 해보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할 때에 자기가 이렇게 불공을 드리면 자기는 깨끗해지고 드디어 선에 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깨끗하게 살면 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한번 나가가지고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는 겁니다. 햇빛이 처음에는 이쪽에 뒤에 있다가 이게 내려가면서 그림자가 쫙 가면서 아이들이 노는 데까지 그림자가 간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순간 그 그림자를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확 튀어나오는데 그 순간에 길가로 튀어나오는데 그때 자동차가 와서 그때 친 거예요. 그때 자기 충격이 너무너무 컸대요.
와, 사람 목숨이라는 게 나는 자기가 굉장히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아이들에게 해를 끼쳤다는 걸 충격적입니다. 두 번째는 내 몸이 나의 것이라면 나의 심장이 나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장이 멈춰라 할 때 이 멈칩니까? 여러분 몸이라면 내 말, 내 명령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잠을 안 자고 싶어 그러면 내가 24시간 동안 계속 눈을 뜨고 안 자야 되잖아요. 내 몸의 명령을 듣는다면 내 몸이 나의 것이라면 그런 묵상을 해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야 되죠. 내 존재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그러면서 답을 찾기 시작했는데 아주 어렸을 때 들었던 찬송가가 생각나면서 97일 드렸던 100일 불공 기간에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야, 참 아버지도 대단하시 비교 존경을 하는데 성경 가지고 있고 꽂아놓고 가서 성경을 갖고 와서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신다. 하나님. 여러분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불교가 불교 총본산지 아버지 주지승이고 자기는 백일 불공을 드리는 거고 자기는 주지스가 되겠다고 거기 들어가서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자기의 백성을 찾으셨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창세전에 이미 자기의 백성이 누군지 알고 그를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양자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주인으로 그가 계신 거예요. 마지막 유라는 그래가지고 아버지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여전히 불교 주지로 있는 거예요. 거의 그 45년 되니까 20년을 계속해서 매년 내려가서 아버지를 전도를 하는 거예요. 1년 한 번씩 계속 내려가서 전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갈 때마다 이 질문을 계속 한다. 나는 내가 오시는 신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 집에 들어올라면 내가 이 모시는 신에서 먼저 이 신에게 인사를 하고 그 다음 나를 만나시오. 원래 왜 우리 유교 집안에서 그러잖아요. 집에 찾아가면 가장 큰 어르신이 있으면 집안에 어른에게 먼저 인사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분리를 보세요. 이분이 그 컨셉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버지가 와가지고 아버지를 전도하러 만나러 가야 되는데 아버지를 모시는 신이 있다고 하는데 아버지 모시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신을 먼저 만나야 아버지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 아버지 신에게 먼저 인사를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 논리가 안 되니까 이제 우리 전도도 못해요. 아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그 순간. 만약에 당신이 모시는 신이 대답하기를 당신이 모시는 신이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면 나는 그 신을 참된 신으로 모시겠습니다. 근데 아버지 당신은 그 생명을 받았어. 물어봤다. 아버지가 그때 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신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으로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기 아들로 삼으신 아들,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면서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이 첫 번째가 이거예요. 떨어져서 세상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춰가는 삶.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우리의 옛 자, 죄진 자를 벗고 새로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삶의 방식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새로운 삶의 법칙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그게 삶입니다. 여러분 약간의 구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약간의 구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릅니다.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만 갖고 있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6일을 일하시고 7일째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내시고 거룩하다 말씀하셨어요. 따로 떼어내시고 거룩하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초대하시기를 너희는 나와 함께 그 시간에 거하자라고 거룩함에 초대를 하셨어요. 그리고 장소적으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3장에 가보면 모세에게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너는 신을 벗으라 말하면서 신을 벗고 나에게 들어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과 관련된 성전의 모든 집기들이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이라는 건 오직 하나님에게만 부여됐던 속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살다가 거룩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좌절해야 돼요?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룩은 원래 하나님 것이에요.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패할 수가 있어요. 거룩을 살다가 약간의 차이를 두고 내가 살 수 있지만 완벽하게 사람들이 볼 때 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할 만큼의 삶을 못 살 때도 있어요. 네. 우리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또 넘어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또 십자가를 지나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붙잡으라 말하며 그 거룩함의 삶을 계속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의 삶이에요. 그냥 안 될 때 또 하나님을 또 붙잡는 거예요. 아, 마이 갓. 네. 난 그냥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붙어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룩의 삶의 유일한 길.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살아보면 내 죄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것을 벗는 게 무엇인지를 그 죄 때문에 갇혀있는 자유되지 못한 종노릇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그때 깨닫게 하시면서 거룩으로 나아갈 때 자유한 모습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거룩을 통하여 나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우리에게 무엇을 통하여서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으로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광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히라보에서는 영광이라는 단어하고 영광은 이제 자기 의견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의견. 영광이 원래 이제 헬라어에서는 독사라고 하는데 여기 독사로즈라고 이제 영광성이죠. 소명하게 영광성. 독사로즈죠. 근데 원래 독사라는 단어가 우리나라는 뭐 영광 그러면 이렇게 빛이 환하고 뭐 이렇게 블링블링하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 원래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영광이라는 게. 영광이라는 건 원래 독사는 그런 뜻이 아니라 원래는 이 오감으로 느끼는 것, 오감으로 느껴서 내가 깨달아서 말하는 것, 나의 개인적인 의견, my opinion. 이게 원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이거의 말 반대말이 뭐냐면 영원한 진리라는 말이 에피스테메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에피스테메라는 그거는 우리의 지식과 모든 것을 원래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이야기해요. 에피스테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거를 하나의 그래서 변하지 않는 지식체계를 얘기할 때도 쓰는 단어고 굉장히 에피스테마라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하고는 급이 다른 단어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영광은 시간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의견이지만 에피스테마는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변하지 않는 우리만 진리를 내리고 에피스테마라는 그 지식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에게 독사를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견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모습이 원래는 하나의 의견이겠죠.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갓이라고 얘기할 때 왜? 사람들은 원래 갓이라고 믿지 않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선지자라고 사람을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사람들의 목숨을 바쳐서 죽어가면서 하나의 의견이 지저스 이즈 갓이 하나의 원 오피니언이었다가 저스트 오피니언이었다가 이게 점점점 바뀌어서 영원한 진리로 바뀌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의 은혜의 찬송과 영광이 되기를 바란다고 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지를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의 의견이라 이제는 영원한 진리로 바꿔나가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광적인 영광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이란 말을 형태적으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하면 광고라고 말할 수 있어요. 광고. 여러분이 말하면 광고예요.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뭐죠? 네, 제가 저는 맥을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애플월드에 사는 걸 좋아해서 네, 맥북 네, 제가 사고 싶어하는 겁니다. 네, 갖고 있는 게 좀 오래돼가지고 제가 사고 싶어서 네, 그 다음 거 네, 아이폰 14 그 다음 거 네,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네, 이거 저 다이슨 아시죠? 그죠? 네, 여성의 그 뭐라고 그러죠? 청소기의 샤넬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죠? 그쵸? 예, 이거 다이슨 껍데기를 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다이슨? 네, 청소기 들어있어요. 그 전에 또 보면 예, 저 껍데기 안에 들어있지 않지만 아이폰? 전원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열었는데 방금처럼 안 들어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기인 거지. 그쵸? 다른 게 들어있어서 사기인 거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광고가 되는 거예요. 광고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갖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 자신이 광고가 되는 거예요. 나를 보면 누굴 봐야 돼? 이 안에서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그림처럼 딱 열었는데 안에 없어. 난 분명 아이폰 14 있을 줄 알고 열었는데 없는 거예요. 사기친 거죠. 그 영광이 아닌 겁니다. 영광이라는 건 그거예요. 영광이라는 거는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겉에 있는 모습을 가지고 속에 있는 것을 내용물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영광을 보여주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창세전에 너희를 선택했고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불렀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이 세상의 삶에서 바라시는 건 이거 하나입니다. 이제는 너희를 통해서 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길 바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이폰 14 이것처럼 살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의 모습 자체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안에 살아계신 여러분의 생명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참된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드러내시는 네. 우리 세이프 칼리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가 우리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고백했을 때 그 기쁨의 마음의 그 상태를 우리가 하나님 동일하게 느끼기 원합니다. 죄 가운데 사탄의 공로타는 데서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양자됨에 대해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쁨함을 갖게 도와주셨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유함과 생명과 행복을 찾아 헤맬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자유함과 행복을 찾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광고 표지판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독사로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바라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모습이 옷절하게 드러나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